세언약 세 번째 부흥보 제25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구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비록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려졌지만 그러나 이 피는 오히려 언약의 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의 본래의 목적은 바로 언약을 위한 것입니다. 피의 성질은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피의 기능은 죄사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피를 흘리는 것은 구속과 죄사함을 위한 것이지만 언약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흘리는 것입니다. 만약 언약의 피가 아니라면 비록 피는 흘린다 하더라도 죄사함의 효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우신 언약으로 인함인데 이 언약은 피를 흘리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려야 비로소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림의 본질과 목적은 바로 새 언약과 관계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피의 효능은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는 약속과 사실과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과 사실에 대해 우리는 이미 말한 적이 있으므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맹세인데 이것이 이번 집회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곧 새 언약은 과연 무엇이며 왜 있습니까? 사람들은 전 성경 중에 모두 8개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막론하고 이 새 언약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언약의 포괄하는 두 가지 일은 바로 약속과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에는 세 가지, 즉 약속과 사실과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또 약속과 사실의 두 가지를 포괄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것입니다. 약속도 사람을 속박하겠지만 언약은 더욱 사람을 속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은 폐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로 그분의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왜 언약 속에 약속과 사실이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이 일을 말해주는데 우리는 16절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신약의 약자, 즉 성약은 원문에서 언약입니다. 유명이란 단어도 원문에서는 언약입니다. 성약은 성경 안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언약이며 둘째는 유명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유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떤 언약이든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의 계약서는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약속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한 약속은 율법의 수속을 통과한 것이요, 또한 율법의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높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큰 분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또한 신실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결단코 이루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약속은 다 법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약속이 다 언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언약은 다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는 약속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유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약속일 뿐 아니라 사실도 있습니다. 유명으로 남겨진 것은 바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버지는 유명을 아들에게 남겨줍니다. 그의 유명은 바로 그의 유산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은 바로 부친의 노력의 결과를 아들이 힘들이지 않고서 얻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아들이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명은 사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언약 안에는 유명과 유산이 있으므로 언약 안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큰 은혜는 약속, 사실, 언약입니다. 언약은 약속과 사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또한 약속과 사실을 포괄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언약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많은 약속들이 언약과 연결되었다는 것이며 많은 사실들이 또한 새 언약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의 본질과 언약의 근거와 언약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언약의 견고함 등을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한 장의 수표를 얻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숫자를 보고 기뻐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수표가 만약 부도가 난 것이라면 소용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이 수표는 아주 믿을 만하다는 것이며 실제로 타당하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안심하고 현금으로 찾을 수 있고 합당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이 언약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유명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는 이 언약과 유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물어볼 필요가 없고 또한 이 언약과 유명이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새 언약을 세우는 잔입니다. 이 피는 새 언약 안에 있고 이 새 언약은 새 언약의 피 안에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피 안에는 하나의 위대한 효능이 있는데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직접적인 목적은 언약을 위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은 왜 피 흘림으로 세워집니까? 왜 피 흘림이 있어야만 비로소 효능이 있습니까? 내가 깊이 깨달은 것은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님의 피가 언약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은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속박을 받고 자유와 능력이 없으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사역을 해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단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 떠내려간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을 한쪽에 제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이라는 이름은 알지만 새 언약의 용도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언약이 하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또한 하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세운 것 또한 하나의 언약인데 이것은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운 언약 역시 하나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것입니다. 이외에 또 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비록 이렇게 많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그 나머지 언약은 중심에서 약간 먼 것이며 범위도 작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뒤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크게 빛나게 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계승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은 정통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언약은 다만 이것과 새 언약 사이의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약속이 있는 언약, 곧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과 새 언약만이 정통입니다. 그러나 약속과 새 언약 중에서 가입된 하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옛 언약으로서 15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옛 언약은 결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39권의 책,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책으로 된 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39권의 책에 합당한 명칭은 바로 성서입니다. 사실 옛 언약의 기간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끝납니다. 이 옛 언약 이전에 세운 또 하나의 언약은 바로 신약이 계승한 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좋았는데 후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의 양심이 더해졌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양심에 근거하여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2500년 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나라를 존귀케 하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의 조건은 쌍방적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언약의 판을 궤 안에 놓는 것입니다. 한 방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준행해야 할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축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광경입니다. 에덴 동산 당시의 상황을 따라 말한다면 주 예수님의 피는 필수적입니다. 율법을 따라 말해도 주 예수님의 피는 역시 필수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의 광경은 어떠하였습니까? 지위를 잃고 산업과 생명을 잃었으므로 반드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나는 늘 죄는 마이너스로서 우리의 몸과 영적 생명의 모든 것과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얻은 바 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주 긴 시대입니다.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역시 하나의 아주 긴 시대입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하고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하였을 뿐 아니라 사망과 죄가 왕노릇하였습니다. 아담부터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바로 죄의 총합입니다. 죄가 작게 흐르는 시내와 같다면 사망은 바다와 같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이 한 시대의 총칭은 바로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쫓겨남, 저주, 출산, 가시와 엉겅퀴, 고통, 땀 흘림 모두가 사람이 사망을 향하여 감을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사망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결국은 바로 사망이요. 사망은 작은 시내들이 모인 바다와 같습니다. 친구들이여, 이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이며 아담을 조차 얻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것들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2500년 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언약을 얻었습니다. 이 언약에서 말한 것은 만약 사람이 이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고 만일 이 언약에 있는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징벌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플러스입니까? 아닙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했었지만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사망과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이전에는 다만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죄가 더해졌습니다. 이는 율법은 다만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큰 마이너스입니다. 축복이 없을 뿐 아니라 죄가 더해지고 저주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기 전에 우리 사람은 두 종류의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이고 두 번째는 모세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허망하게 하고 응답이 없게 하며 우리로 실패하게 하고 이길 수 없게 하며 우리로 멀리 떨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우리로 우매하게 하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하며 우리로 연약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영적인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모든 생명과 경건에 관계된 일들을 다 얻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사망은 어떻게 제거되었습니까?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죄는 어떻게 제거되었습니까? 오늘날 피가 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십자가는 플러스라고 합니다. 비록 이것이 사람의 변론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줍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다 사망이요.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다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아담의 모든 것과 사망을 끝냈으며 또한 모세 이후에 모든 죄를 끝내어 우리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모든 흠들을 제거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연고로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또한 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한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짐이 있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과 은혜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얻은 것이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주실 수 있고 주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포열의 역사는 직접적인 방면에서 다만 죄를 씻는 것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주실 수 있으며 주시려 하는 것들을 아무 장애 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하여 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다만 구속을 성취했을 뿐 아니라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잠시의 구속을 이루는 소나 양의 피와 같지 않고 한 번 피 흘림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사람이 의지했던 소나 양의 피와 같지 않고 바로 한 번 피 흘리심으로 다시 죄가 없게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참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한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하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후에 다윗은 그와 요나단이 맺은 약속에 따라 사람을 시켜 사울의 후대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다윗의 상에 앉혀 자신과 함께 먹게 했습니다. 므비보셋은 본래 잃어버렸던 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본래 자기의 생명, 그의 조상들이 그에게 주었던 산업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그를 찾았을 때 그는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향하여 호의를 표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그의 생명에 위험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다만 생명을 보존하려 했었다면 반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또 시바를 시켜서 사울의 일가의 모든 가산을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그의 산업이 회복되었습니다.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우리는 이미 얻었으며 하나님은 또 이미 잃은 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죄의 사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만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죄를 수치스럽게 느끼고 죄가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것을 압니다. 우리는 사망과 정죄의 문제가 다 이미 해결되었고 주 예수님의 흘린 피가 정죄를 받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잃어버렸던 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피는 한 가지 기묘한 역사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는 다만 속죄로서 우리에게 죄의 보응을 받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산업을 완전히 되사오는 것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주님의 피는 한 면으로 속죄를 위하여 흘려졌고 다른 면으로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흘려졌습니다. 그분의 피는 단지 속죄를 위함만이 아니라 산업을 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죄 문제만을 위함이 아니라 되사오기 위한 곧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사오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의 절대적이고 합법적인 조건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공의의 절차로 세우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없는 말 몇 마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다시 사오신 일종의 증서입니다. 당신이 분명히 알지 못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문제 중에서 한 가지를 제기하겠습니다. 구원의 한 방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는 것이며 구원의 또 한 방면은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전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이후에는 다 하나님의 의가 역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후에는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마치 수돗물과 같으며 공의는 수도의 파이프와 같습니다. 은혜는 공의의 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 자체는 우리에게 흘러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로마서 5장 21절을 보기로 합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직접적으로 주시지 않고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심으로 주 예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는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셨고 구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죄가 이미 속량되어 우리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하셨으며 주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 제물을 열납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을 마땅히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며 신실하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50원을 차용했다고 합시다. 그가 나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 내가 그를 고소한다면 다만 나에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뿐 불의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가 내게서 차용한 50원을 갚았는데도 내가 여전히 채권을 행사한다면 나는 불의한 것입니다. 그에게 다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실로 불의한 것입니다. 무엇을 불의라고 합니까? 바로 채권으로 한번 빚을 받아낸 다음 또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미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다시 받기 위해 채권을 찢어버리지 않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은혜가 없으시다면 새 언약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만약 은혜 위에 단독으로 세워졌다면 우리의 믿음은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은혜를 언약 안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언약 안에 속박시키셨습니다. 은혜는 공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이심을 믿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죄를 사하는 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친구들이여, 우리가 만약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구걸하듯 탄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공의를 근거로 하나님과 왕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는 결코 은혜를 말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표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머리털로 주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줄곧 울자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로도 나의 발을 씻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적셨는데 이는 용서가 많으면 사랑 또한 많기 때문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만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시고 여인에게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주님과 시몬이 이야기할 때 그녀의 죄는 이미 사함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 또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죄는 비록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믿음은 때로 강하고 때로는 연약하며 혹은 때로는 그의 죄가 과연 사함을 받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때로는 의심이 일어나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녀가 사실에 있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은 특별하고도 분명하게 그녀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녀가 이때에야 비로소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녀에게 근거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녀가 이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녀가 이 말씀을 받은 후에는 사탄의 어떠한 유혹을 받거나 혹은 사람의 어떤 비웃음, 자신의 어떤 의혹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이 이미 나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깨끗이 결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잡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서 하나님과 정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위치에 섰지만 직접 은혜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공의의 근거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세운 언약을 허망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공의의 근거 위에서 하나님과 왕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붙잡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불신자들에 대한 치료법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불신자들을 치료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사함받으려면 마음에서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면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죄를 시인하면 우리의 죄는 틀림없이 사함받은 것입니다. 만약 기꺼이 믿는다면 죄사함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본분은 다만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을 하고 하나님 또한 그분의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만 당신의 부분만을 상관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웨이크 선생은 한마디 아주 좋은 말을 했는데 그는 설마 당신이 당신의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하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느낌을 돌아볼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돌아보거나 또한 사탄이 당신의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돌아볼 필요 없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관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인한다면 그분은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시인했으므로 그분은 틀림없이 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완전히 주 예수님의 피로써 세우신 언약 위에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 예수님의 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언약 안에 묶으시고 다만 그분의 언약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을 때에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뒤에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실 수 없으십니다. 은혜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극치는 바로 공의의 극치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는 바로 물건의 가격이며 새 언약은 바로 물건을 사는 증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 예수님의 피로써 산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땅 위에서 경작하고 건축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1,000원으로 땅을 사는데 돈은 이미 지불되고 계약서 또한 이미 당신에게 주었으므로 당신은 이 땅에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작하거나 혹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누가 은혜로 당신을 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대가를 주고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마땅히 얻을 것임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이미 땅 주인에게 대가로 1,000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말한다면 만약 주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언약에 따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다만 공의에 근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계약서는 반드시 관청의 많은 수속을 거쳐야 합니까? 이 계약서는 결국 어떠한 용도가 있습니까? 이 계약서는 우리의 마음을 안일케 하고 우리로 관청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율법의 보호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믿는 데 부족하고 그분의 은혜는 또 너무 많아서 잊어버릴 것 같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언약에다 아주 엄격하게 쓰셨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일 언약을 근거로 물건을 취했다면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이번에 집회에서는 다만 우리 각 사람이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바로 오늘날이 왜 신약의 시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왜 신약시대라고 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은 2000년 동안 그분의 교회가 그분의 언약에 따라 그분과 교제하고 왕래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요구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격려해야 하는데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사용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 주셔야 하며 반드시 당신의 공의와 신실하심에 따라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언약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새로운 은혜가 내려온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리내어 찬미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입속에는 달콤함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배하며 집회할 때 몇 마디 찬미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은 늘 할렐루야를 바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들의 믿지 못함을 인함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기도의 원칙을 볼 것인데 이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잡는 것입니다. 구약 안의 어느 곳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나에게 분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다니. 여러분들은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보혈의 가치를 측량하고 싶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값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나는 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당신 앞에서의 보혈의 가치에 따라 나에 대한 요구를 내 몸에 이루어 주소서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기도와 생명은 효능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피를 하나님의 면전에 든다면 당신은 피로 말미암아 세운 계약을 근거로 하여 이 언약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 보혈 안에 포함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보혈의 가치를 명백히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또한 그것에 관하여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근거하여 보혈의 가치를 볼 필요가 없고 다만 하나님이여 이 피가 당신 앞에서의 모든 가치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기도를 이루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탄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기도조차 필요 없고 다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믿부심을 잃어버릴 수 없으십니다. 이러한 연고로 우리는 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형벌을 받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언약의 피를 가벼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의 죽음과 구속을 다 믿지 않으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구주가 있으며 그들을 위한 속죄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앞날은 얼마나 밝으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의 피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해 하셨으며 하나님은 이제 우리 쪽에 서 계시며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계시는 믿음 이후의 것이 아니라 먼저 계시가 있은 연후에야 비로소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